미국에 와서 제가 4년쯤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에 운전하면서 이제 새벽녘에 집에 돌아오다가 혼자서 가드레일을 한세번 들어봤고 차가 100m 정도 통제불능으로 튕겨나가는 그런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거의 다 부서졌는데 그 흔한 멍 하나 안 들고 아주 안전하게 귀가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참 하나님 은혜, 뭐 보호하심에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문제는 이제 몇주 후에 코트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난 동네는 한국 사람이 거의 안 사는 지역이고, 코트 분위기는 너무나 엄숙했고, 미국에서 코트라는 곳을 처음 갈 때였고, 영어는 그제나 이제나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너무 쫄리고, 막 그래가지고, 참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에 뭐 졸음 운전을 해서 국가 재산인 가드레일을 부서뜨린 건 죄이죠. 죄이긴 한데, guilty. 그러니까, yes, I am guilty. 그만 그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쫄고, 기다리고 쫄고, 뭐 그랬던 기억. 그래서, 법정에는 웬만하면 내 남은 평생에는 좀안 가면 좋겠다. 이제 아주 살짝 갔다 왔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습이나 우리 비즈니스의 모습이나 특별히 미국에 살아가면서는 뭐 신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뗄수 없는 관계에 있고, 우리 자녀들을 또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로스쿨로 보내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라는 시스템에 또 생각보다 좀 깊은 연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들도 보면 이 법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주인공은 변호사들이죠. 대개는 검사가 권력과 결탁해서 피고를 망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의로운 변호사가 이제 그것을 막아서는 뭐 주로 그런 류의 영화들입니다.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주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획기적으로 변론해서 아주 감동적인 그 드라마 같은 역전을 이루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이 변호사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피고인을 완전히 살려내는 뭐 그런 멋진 변론을 보면서 저런 실력 있고 저런 열정이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참 든든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법정 세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왜서 계실까요? 어떻게 서게 되셨을까요? 어떤 죄를 지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받으신 유죄 판결과 사형 언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후에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고 나는 그 일련의 사건 속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가 유월절 식사의 장면을 함께 했죠. 유월절의 식사의 장면에서 성찬식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하시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세리머니를 하십니다. 그한 가지가 지난주에 배웠던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안 나오고 세족식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떡을 이렇게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이 내 몸이다 그러시고 잔을 부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가 내 피다.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것을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주시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장면을 보면 되는데, 출애굽의 유월절과 홍해 도화 뒤에 그들에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 시민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 같은 것이고, 율법 자체가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주인께서,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법도를, 그런 천국의 시민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좌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크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종이 되려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발을 내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제 성찬식과 세족식의 세리머니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라는 정원으로 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아주 밤이 늦었을 겁니다. 아주 늦은 밤, 거의 자정에 가까우는 그런 시간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아랫자락에 있는 그 겟세마네 정원에, 올리브 나무 정원에 자주 들르셨고 그곳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습관처럼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셨을 것을 알고 한편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정원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생명을 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있고 또 한편에 카메라를 돌리면 또 한편에서는 그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은 몇 푼에 스승을 팔고 이 성전 수비대를 이끌고 그 밤에 그 장소로 겟세마네 기도의 정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가룟 유다는 그 배반의 키스를, 랍비여 안녕하시오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더러운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버렸고 예수님은 혼자 결박되어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한밤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뭐 그리 잘못하셨기에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한밤중에 그렇게 신문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동틀 무렵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렇게 몰려가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은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모의를 계속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작당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법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을 때는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율법의 그런 조항이 있긴 한데, 구약에서는 자주 이제 돌로 치고 그것이 하나님 형벌로, 심판의 대행자로 그렇게 했지만, 로마 제국 하에 있으면서는 그 일조차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노라,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 최상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무 당연한 첫 질문일 겁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이 좀 두루뭉술이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좀 어거지죠. 정확한 죄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거지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어울리는 용어는 아니죠. 이어 3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죽일 법이 없기 때문에 니네 법으로 좀 죽여달라. 이런 어거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불법적인 재판에 서 계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이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그 법정에 서신 것은 새벽입니다. 한밤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새도록 시달리시고 신문당하신 다음에 꼭두새벽에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데 오늘 본문에 1절 처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 가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는 이방인이고 빌라도의 관정도 이방인이 머무는 장소라 지금 유대인의 그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이 타가지고 내가 유대 유월절 그 절기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종교적으로 아주 그 거룩한 게 뭔지 막 이런 걸 막 챙겨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관정에 안 들어가려고 절기를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은 어때요? 무죄한 자에게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자기의 손이 아닌 남의 손을 통해가지고 죽이려 하는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저기 이방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난 가지 않겠어 이러고 있는 이유를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잘 먹고 싶은데 이제 이방인의 뜰에 또 그 관정에 들어가면 그걸 못 먹을까 봐 이게 되게 이 장면 웃기지 않습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고자 이미 마음은 더러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냐 먹는 거 가지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건 먹을 수 없고 막 이건 거룩하고 어머어머 막 이러고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온갖 쌓은 독을 갖다가 악을 막 쏟아붓는 게 너희들의 모습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바깥에 페인트칠을 아무리 해보고 데코레이션 해봐서 뭐하냐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캐릭터를 버리지 못해요. 끝까지 자기 캐릭터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경건으로 위장한 아주 집단적인 자기 기만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꽤 수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이유는 예수를 죽이는 책임은 로마 총독에게 돌리면서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돌 하나 던져서 새 두 마리 잡는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가 있는 기가 막힌 발상이라고 생각했겠죠.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자신들은 빌라도의 총독 관저에도 부정할까 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부정하고 불순하고 불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혹 우리는 이런 식의 프레임에 빠질 데가 없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아니 의도적으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는 그런 습성이 어릴 때부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 이상하게 말하고 나 유리하게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남이나 나나 똑같은 그 프레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고 우리 수준이란 걸 인정해야지 희망이 있어요. 나는 안 그렇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바리새인의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등장인물로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박대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가 왜 예루살렘에 있는 걸까요? 보통 때는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어요. 그 가이사랴 그 황제의 이름을 딴 항구 도시, 아주 멋진 군사 도시의 항구 도시에 거기 있는데 이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혹시 소요나 밀란, 뭐 폭동 같은 게 일어날까 봐 치안 그런 문제로 이제 와 있는 거예요. 안토니오 요세라는 그 예루살렘 안에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과거에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를 압박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로마의 형법으로 뭔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바라바처럼 밀란이나 폭동을 주도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종교법으로 처리하든지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로마법으로 무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장으로 이어지는 법정 장면을 계속 보면 바라바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결국은 이 바라바랑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님을 놓아주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바라바보다는 예수가 낫겠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우리 영웅이다 막 이래서 결국 자기 트랩에 빠지고 결국에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대야 물 떠넣고 손 씻고 나는 상관없다 막 계속 뒤로 발뺌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고도 그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것은 성난 폭도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막 이렇게 득달같이 일어난 것 때문이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는 그런 리포트를 로마로 올려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는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무죄한 자에게, 로마 제국의 그 반란을 일으키는 자에게나 선언하는 그런 십자가형을, 가장 극형을 선언하고 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속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재직할 때에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이런 일들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세속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를 위해서 엑스트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정에서의 심판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무죄한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을 이 법정에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십자가형을 주었기 때문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빌라도의 캐릭터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서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질 줄 모르고 계셨나요? 예수님 지금 다 당황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 당황하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더 모질게 채찍질 당하는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출혈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과다 출혈로 계속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되지 않아 다리뼈도 꺾이지 않고 그냥 운명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신문과 그런 고초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그 장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여러 차례 이미 말씀하셨죠.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최고형은 돌로 치는 것인데 예수님 공생의 장면을 보면 이 돌로 침을 당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아주 신비롭게 그냥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시고 통과하시고 그냥 본문 읽다 보면 그냥 스르르 그냥 통과하십니다. 돌 들고 와 하다가 예수님이 그 돌 든 군주 사이를 슥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을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십자가형은 구약 성경부터 차근차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당하고 계신 것 같지만 당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쓰신 시나리오에 직접 감독하시고 주연하시면서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당하고 계신 겁니다. 수동적으로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겁니다. 완벽하게 지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은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좀 더 일찍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직전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대에 노뱀을 걸어서 높이 들어서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그 죽음의 그 불뱀의 도구로부터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장대에 매달려 높이 들었던 그 노뱀처럼 인자가 나무에 매달려 높이 들려지게 될 텐데 죄와 멸망으로 다 죽게 된 인류가 그 나무에 달린 그 치욕스러운 사형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정된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하게 묵묵하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이유는 십자가가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시면 마지막 줄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씀을 응하게 나름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자리에서 지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의 그 죄까지도 다 안고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성난 그런 민심을 다 이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저주의 자리가 그들의 자리였고 그 저주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빌라도와 성난 군중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불법적인 재판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게 뭐죠?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변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받으시고 갚으시고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특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게 됩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또 장렬히 전사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 그거보다 더 아프게 죽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왜 그리 특별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속적인 행위, 대속적인 죽음, 리뎀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원의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법정에서 무죄 선언이 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영생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많이 보여주는데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보면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는 의롭다 칭함 받았다 하는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한 것을 복음의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자주자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칭의를 얘기할 때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본인은 무죄한데 모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가고 계신 그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면서 법정적인 칭의를 복음의 선명한 면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고 자신들의 막 옷을 벗어서 길에 막 깔고 그랬던 그 환호하던 군중들,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성난 폭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룹이 아니에요. 분명히 겹치는 그룹일 것입니다. 그 성난 군중들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성난 폭도들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종하면서 자신들의 손에 흙도 피도 안 묻히고 자신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려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좀 더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모적인 그런 세련됨과 우아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더 악독하고 더 표독스러운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예 빌라도처럼 대놓고 정치적인 야망에 불타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디서 숨어있는 예수님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랬는데 중요한 장면에서 다 숨어서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하여튼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 큰 소리만 뻥뻥 치다가 이 중요한 장면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라바, 오늘 18장 마지막 절에 바라바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고상하고 교육받은 우리들로서는 가장 먼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바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첫 번째 사람은 바라바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 바라바거든요.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셨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라바랑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바라바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올라가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이 불법적인 재판에 우리는 모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그 어딘가에 다 속해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에 대입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잘났으면 빌라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 좀 비겁하면 바리새인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고, 좀 대놓고 좀 하는 스타일이면 성남 복도에게 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큰 소리만 쳤다가 중요할 때 숨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라바처럼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한쪽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면 안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허물 많고 죄만 아는데 자꾸 죄인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영생을 줬는데, 의롭게 줬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만 해요? 그 내가 의인인데 막 의인이라고 그렇게만 해도 안 돼요. 내 근본이 어디였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죄의 유혹과 그런 시험과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가실 거예요? 천국 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죄랑 전혀 상관없었던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한 의인이 되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동시에 당당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겸손하셨고 때로는 매우 당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역하고 싶고 또 당당하게 꿀리지 않게 정말 가슴을 쫙 펴고 그렇게 사역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본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 천국의 청지기로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에 간다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천국에 간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겸허함과 당당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또 용서받은 자로서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